히브리서 45번 메시지 영원한 형벌이 아닌 경륜적인 징계 영원한 형벌이 아닌 경륜적인 징계에 대한 이 메시지는 우리가 주의 회복 안에서 반드시 가져야 할 중요한 기초입니다. 경륜적인 징계라는 용어를 다른 기독교 서적이나 메시지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새로운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륜적인 징계와 영원한 형벌에 대한 문제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약에 따르면 이 두 가지는 전혀 서로 관계가 없는 분명히 다른 두 가지 일입니다. 영원한 형벌이 믿지 않는 이들에 관련된 것인 반면 경륜적인 징계는 믿는 이들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들을 혼동함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해 왔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에는 구원에 대해 중요한 두 학파가 있습니다. 한 학파에서는 구원이 영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학파에 따르면 일단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며 구원받은 후 우리가 행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학파는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주의하지 않으면 구원을 다시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학파에 속한 대부분의 소위 성결한 교회들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더라도 거듭거듭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엘리베이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구원에 대한 관념을 엘리베이터 구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30세가 아직 안 되었을 때 한 번은 어떤 설교자가 우리 마을에 와서 말하기를 우리는 아침에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밤에 다시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다음날 아침에 다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서 나는 마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엘리베이터 구원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력이 약한 사람들이 C자를 G자로 잘못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있는 그러한 구절들을 해석하는데 커다란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들의 신앙을 지지하기 위해 경륜적인 징계에 대해 말하는 모든 구절들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학파를 따르는 사람들은 결코 어떠한 확신도 갖지 못합니다. 구원에 관한 한 그들이 죽을 때 올라가 있다면 영원히 구원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려가 있다면 그들은 영원히 잃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은 어떤 종류의 복음입니까? 그런 것은 끔찍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구원받은 후에 어떤 일을 하든지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 구원받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 또한 틀린 것입니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학파들의 모든 가르침을 제쳐놓고 또한 떨쳐버리고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믿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보증.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일단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것은 영원히 보증됩니다. 이것은 11가지 사실에 의해 확증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보증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정되었다고 말하며 요한복음 6장 39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아들에게 준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석보다 더 견고하고 확고합니다. 천지가 다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며 결코 엘리베이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의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도 하나님의 구원의 보장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예정하셨을 뿐 아니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의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선택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기 때문에 우리 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은 결코 우리로 인하여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구원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보장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신 것입니다. 어떤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자주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실패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보장은 행위에 있지 않고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온 넘치는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도 영원한 구원의 보장입니다. 이 의는 믿음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또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분명 의롭다 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그분의 의이기 때문에 그분의 보좌는 영원까지 있으며 결코 요동치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보장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처럼 결코 요동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보장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새 언약으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생명의 법을 우리 안에 기록하며 우리 죄를 다시 기억치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그분의 언약을 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의의 제안을 받을 뿐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의 제안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세운 언약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보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보장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아버지가 만유보다 크심으로 아무도 우리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더욱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의 팔에는 능력이 있고 그분의 손은 강하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하나님의 생명도 영원한 구원의 보장입니다. 주님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시 회수에 가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멸망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후 다시 회수에 가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논리에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영안의 생명을 얻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에 의해 하나님 자신은 더욱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으며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바뀌지 않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셨는데 어찌 바뀌시겠습니까? 우리의 상태와 상황이 하나님의 성품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변케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보장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성취한 구속은 영원한 구속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한 제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십니다. 이 영원한 구속의 결과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정도에서나 시간에서나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 그리스도의 능력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보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주님은 우리가 멸망치 않도록 아버지의 손뿐 아니라 그분의 손도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보증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강하시고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나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손과 아들의 은혜의 손, 즉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두 손이 우리의 구원의 완전한 보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에 의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약속이 우리 구원의 보장이 됩니다. 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분에게 나아가는 사람을 그분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모든 성경 구절은 우리의 구원의 보장을 위하여 분명하게 모호함 없이 견고한 기초를 세워줍니다. 이 분명한 성경 구절들을 누구도 패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마땅히 정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히브리서 10장 29절과 같은 구절에서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그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우리는 이러한 구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거룩하게 되어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 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의심할 바 없이 은혜의 성령은 분명 그의 안에서 역사했으나 단지 그가 듣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하려면 25절로부터 보아야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우리 자신의 모임을 포기하지 말라. 우리는 히브리 신자들이 그들의 모임을 포기하는 것은 그들이 교회를 떠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생축을 제사로 드리는 것과 동일함을 이미 보았습니다. 후에 26절은 그것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고의로 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진리는 앞에 많은 성경 구절들이 가리키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의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구약을 이미 완전히 폐하셨고 다른 새 언약을 세우셨음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이러한 인식이 있는데도 여전히 돌아가서 속죄 제물을 드린다면 고의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제사로 다른 모든 제물을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속죄 제물은 없습니다. 상하 문장으로 볼 때 29절은 참으로 구원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모든 히브리에 믿는 이들은 모두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를 떠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위험에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렇게 한다면 반드시 어떤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은 구원받은 사람도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가리키지만 두 번째 학파가 잘못 해석한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결코 영원한 멸망을 말한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이 받을 어떤 종류의 징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영원한 형벌.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있는 더 중한 징계는 둘째 사망의 고통과 다릅니다. 둘째 사망의 고통은 영원한 불못에서 멸망하는 것, 즉 영원한 형벌의 고통입니다. 이것은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피조물들이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받는 것을 참으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영원한 형벌과 같은 것이 있겠느냐고 따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한계시록 14장 10절부터 11절, 19장 20절, 20장 10절, 14절, 15절과 21장 8절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구절들은 버려진 멸망받은 자들이 영원토록 불못에서 고통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랑하실 때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엄격하실 때는 매우 엄격하십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그와 같은 끔찍한 영원한 형벌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참으로 복음이 필요합니다. 실패한 믿는 이들을 위한 경륜적인 징계, 하나님의 훈련 혹은 연단. 믿는 이들은 버려질 수 없지만 실패 때문에 어느 만큼 징계의 고통을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뒤로 물러갔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버려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의해 얼마간의 경륜적인 다루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경륜적인 징계는 연단, 훈련 또는 징벌이라고 불리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분의 훈련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훈계할 때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영원히 내쫓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들은 선한 의도로 그들의 자녀를 훈육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의 학업에 대하여 그들을 경고한 어떤 그리스도인 부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너희들을 위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이제 너희의 의무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학년 말에 그들이 수를 얻는다면 큰 상을 받을 것이지만 실패할 경우 그들은 하루 동안 캄캄한 방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 부부는 그들의 말을 지켰습니다. 학년 말에 수를 받은 아이는 상을 받았고 실패한 아이는 얼마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부모 중에 한 사람은 그 아이를 훈련시킬 때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하기를,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구나. 너는 하루 동안 저 방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아이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 어두운 방은 심지어 임시의 감옥이 아닌 사랑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부모들은 그 아이를 위해 최고의 사랑을 베풀었고 다음 학기에 그는 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경륜적인 징계의 한 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고 지혜로우십니다. 당신은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실패하도록 허락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패할 때 그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는 우리를 사랑으로 훈계하시고 얼마 동안 사랑의 어두운 방에다 넣으실 것입니다. 그곳 어두움 가운데서 그분의 자녀들은 그들 자신의 선을 위해 훈육될 것입니다. 얼마는 이 시대에 모든 건전한 근본주의적 성경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에서 우리는 우리를 경고하는 말씀을 봅니다. 5절과 6절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완전히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주로 이 시대에서의 하나님의 훈련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매를 맞을 것입니다. 7절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당시 히브리 믿는 이들은 징계의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아들들과 같이 다루셨습니다. 나도 나의 친아들은 징계하지만 결코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징계한 적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의 자녀가 아니므로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8절은 계속해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아버지의 징계 밖에 있다면 우리는 사생자이지 아들들이 아닙니다. 나는 결코 사생자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것은 그분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믿는 이들이 유대교에 남아있는 것은 천한 것이며 거룩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참여케 하는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분별되어야 했습니다. 이 목적으로 그들을 천한 것에서 거룩한 것으로 분별시키기 위해 징계하고자 핍박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얼마는 다음 시대에 모든 근본주의적 성경 교사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는 하나 그들 중 대부분이 그분의 징계하심은 단지 이 시대에 있는 것이지 오는 시대에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나는 성경에서 그런 가르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부터 48절에서는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의 충성스럽지 않은 종들을 징계하시리라는 것을 분명히 계시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모든 믿는 이들은 그들이 구원받은 후에 생활한 것과 행한 것에 대해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때의 그 심판은 그들이 징계를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것은 학년 말에 부모에게 성적표를 제시하는 아이들과 자녀들이 상을 받을 것인지 징계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부모와 비슷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모두 우리의 성적표를 그분께 제시할 것이며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이 시대뿐 아니라 또한 오는 시대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했던 것처럼 다음 시대는 여전히 옛 하늘과 옛 땅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는 왕국 시대는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부터 31절의 경고로서 언급된 것은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영원한 형벌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순종치 않은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적인 징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후에는 그것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은 그분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입니다. 그분은 그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되 사생자와 같이 다루시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로서 다루십니다. 분명히 아버지는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경륜을 열어주사 우리로 그분의 경륜을 따라가도록 경고를 주시는 주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할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들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징계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징계의 때는 전적으로 그분께 달린 것이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다루는 최선의 때가 언제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부모들입니다. 그들은 자녀들을 즉시 다룰 것인지 아니면 기다릴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다루기 위한 좋은 때가 이 시대인지 아니면 오는 시대인지 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부터 48절과 19장 22절부터 26절,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51절과 25장 26절부터 30절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신실치 못한 종들을 다루실 것을 분명하고 명백하게 계시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이 영원히 보증된다는 것에 대해 분명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받은 후 특히 히브리서에서 주신 말씀처럼 진리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받은 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행위를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이 메시지가 당신으로 하여금 나아가도록 돕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행복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 그러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서도 행치 않는다면 우리는 더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에 무지하여 행치 않았다면 덜 맞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은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고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과 함께 나아가려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 차라리 모르는 채로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뒤로 물러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경고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 예수여, 나로 전진하도록 도와주소서.